있어서 90번 메시지 생명의 성장에 의해 교리들을 떨쳐버림. 이미 지적했듯이 교리는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는 소극적인 것들의 네 가지 부류에 포함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 부류는 규례들, 옛사람, 티들과 주름들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이고 종교적인 관념에서는 교리란 적극적인 것이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교리에 대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바울은 교리의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류의 체계에 빠지도록 하는 사람들의 귀술과 교활함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요동하거나 파도에 밀려 다니지 않기 위함이라. 교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이 구절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교리 안에 완전히 잠겨있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어려운 시간을 가지셨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교리에 대해서 그분과 논쟁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자기들의 교리가 근거로 하고 있는 구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분인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성경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분이요 그분의 오심에 대해 성경이 말했던 바로 그분과 논쟁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교리에 의해 점유된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실 때 하나님은 교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관심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리와 철학에 의해 손상됨.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기 시작한 연후에 교회들 안에서 문제들이 교리에 의해 야기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먹는 것과 날들을 지키는 것에 관한 교리들은 이교적인 철학이 아닌 유대교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 핍박은 교회 생활을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 손상이 야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술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게끔 만든 사항은 교리에 의해 야기된 것입니다. 교리가 제1세기의 교회 생활을 손상시켰듯이 그것은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은 철학에 의해 손상되어 왔는데 특히 영지주의와 그 모든 관념들에 의해 손상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문화 배경에서 파생된 관념들을 갖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문제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은 여전히 교리와 철학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성경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놓치게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방대한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끔찍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님과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주의 회복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은 상당량의 성경 지식을 구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지 교리나 성경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보다는 교리를 더 주의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성경을 아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경륜은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그분의 선택된 사람들 안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하거나 우리가 몸 안에서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교리도 정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인 교리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원수에 의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 안에서 건축되는 것을 증오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역사함으로써 몸을 산출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또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교리들은 사탄의 그의 간교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내게 하려고 이용하는 선한 것들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회복 위에 자신의 인을 치신 이유는 회복 안에서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주관적으로 붙잡음.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깊은 속에서 심지어는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어떤 교리들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 감춘 이 교리들은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의견을 달리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자매들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교리들은 흔히 형제들보다는 자매들을 더 강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 체험에 의하면 교리를 내려놓는 것은 형제의 경우보다 자매의 경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교리에 가난한 자매들은 주관적인 반면에 형제들은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변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교리에 의해 야기될 문제거리는 흔히 자매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지탱되며 강화됩니다. 자매들이 교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경향은 교회 생활을 좌절시키고 손상시키며 심지어 파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비록 그리스도가 교회 산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교회가 실질적으로 건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세 장은 몸의 건축을 위한 사람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성장을 통해 온전케 됨. 에베소서 2장 22절은 교회 건축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직 원칙들만 제시할 뿐이고 상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세한 것들은 4장 16절에서 발견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 공급을 받음으로 맞추어지고 함께 짜여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도록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머리 안으로 자람으로써 몸의 지체들은 서로 함께 나눌 그 무엇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각 지체의 분량에 따른 역사가 있을 것이며 그 결과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에 이르도록 몸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 구절의 실제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머리에 의해 몸에게 주어진 은사들에 의해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저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먹여짐을 통해 온전케 됩니다. 이 먹임은 그들로 자라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는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해 그의 몸에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자람에 따라 그의 몸의 지체들은 발육되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아기에게 몸의 여러 부분들을 사용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자기 아기를 온전케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아기를 먹임으로써 온전케 합니다. 어린아이가 합당한 영양 공급을 받으므로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그 아이의 몸의 지체들은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자라도록 먹임으로써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 4장 13절에 따르면 성도들은 세 가지 것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 온전히 자란 사람이 됨.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요동하거나 파도에 밀려 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범사의 머리, 곧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기 위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교리들을 떨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가 구원받은 뒤에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영적인 음식과 음료로서 공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성장함에 따라 그는 점차로 자신의 교리적인 관념들을 제쳐놓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 안으로 역사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믿음의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다른 교리적인 관념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강조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를 파괴해 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점차 교리적인 관념들을 제쳐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러한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방면의 하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믿는 행위를 언급함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격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구속 역사와 같은 우리가 믿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유다서 3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서 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란 우리의 체험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깨닫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에 집착하게 될 것이며 분열을 야기시키는 모든 사소한 교리적인 관념들을 떨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믿음은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를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주관적 의미로 쓰일 때 믿음은 우리의 믿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객관적 의미로 쓰일 때는 우리가 믿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이란 말은 주관적이고도 객관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으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 언급된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며 우리가 믿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사용된 믿음은 객관적인 것이며 우리가 믿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우리 모두는 삼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셨음과 우리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음과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음과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성경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성령에 의해 호흡이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곧 공통적인 믿음이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과 교리. 우리는 반드시 절기들을 지킴, 음식에 관한 규정들, 침례의 방법, 방언 말하기, 세족 등에 관련된 교리와 믿음을 분별하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믿어야 할 것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삼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곧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몸을 갖고 부활하신 우리의 사신 구주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족이나 방언 말하기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록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믿음과 교리를 분명하게 구별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합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는 대신 그들은 자기들의 특정한 교리를 위해 싸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교리를 위해 싸우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공통된 구원에 관련된 그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공통된 구원은 공통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된 믿음과 구원을 갖고 있다 해도 그들은 모든 교리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파들은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강조하며 그것들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리를 위해 싸우지는 않으나 믿음을 위해서는 기꺼이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할 싸움을 싸우라고 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는 싸워야 하지만 우리의 교리를 위해 싸우지는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어떤 이가 믿음을 갖고 있는 한 그가 교리에 관해서 우리와 다르다 해도 우리는 그를 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먹는 것의 문제와 절기 준수의 문제 같은 것에 대해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누가 어떤 특정한 날을 특별하게 여긴다면 그는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모든 날들을 동일하게 본다면 그도 역시 자유입니다. 교리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우리의 공통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마땅히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합니다. 당신은 응당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 씻는 의식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누가 와서 이 실행을 주장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의하며 교리에 관한 논쟁에는 말려들고 싶지 않다고 그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의 지배 아래 있고 그곳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 얼마나 가련합니까? 교리의 장난감들을 내어버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교리들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하여금 장난감을 놓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맛있는 것을 주는 것임을 나는 손자에 대한 체험에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교리를 떨쳐버리도록 돕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영양 공급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의 교리들을 내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 어떤 곳의 성도들이 그들의 교리의 장난감으로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공급을 누렸을 때 그들은 점차 그런 장난감들을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그들은 장난감들을 주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리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안의 성장에 의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를 때까지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서로 다른 배경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교리들과 철학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지휘한다고 말할지 모르나 여전히 교리에 의해 점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리들을 내어버리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믿는 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자랄 때까지는 교리로 점유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자란다면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교리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람에 따라 교리의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그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하나가 지방교회들 안에서 갈망하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나는 성경 지식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의 하나요, 공통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성도들이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주 예수님을 생생한 방법으로 아는 데 있습니다. 교회 집회 안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식으로 성장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가르침의 바람에 요동하거나 파도에 밀려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 생명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온전히 자란 사람이 됨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란 그리스도의 몸, 즉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이 몸에는 분량을 가진 신장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 그분의 회복 안에서 주님의 사역이 이 나라에서 시작되었을 당시에 우리는 이 신장의 분량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몇 해가 지나서 그 신장의 분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케 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시인하듯이 우리는 아직 성장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데 이르도록 몸의 성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필요입니다.